사람은 누구나 격려받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죠.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때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는 국민들, 특별히 서민들의 삶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요즘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격려해서 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북돋아 줘야 합니다. 더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저 역시도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격려를 받으면 막 힘이 나요. 누군가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면 막 격려받는 거잖아요. 막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 힘이 쫙 빠지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숨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그렇죠? 막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역시 이 격려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격려가 목마른 사람. 그런데 저뿐이겠습니까?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격려가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까? 개편된 소그룹 모임이 지난 4월 첫 주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그룹은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라는 거지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예상했던 것보다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그룹은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서로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지요.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또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서로라는 개념입니다. 서로, 뭐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라는 개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참 묘하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서로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인내도 배우고 또 성숙도 한번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에 버거운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잘 견뎌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고 또 그것들을 잘 극복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성장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성장을 돕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나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격려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지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격려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힘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웃고 울고 돕고 격려하는 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가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때면 떠오르는 어릴 적에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2부 때, 1부 때도 이 곡을 불렀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멘을 하시던데, 여러분 아멘을 하지 마세요. 이건 동요예요, 동요. 저는 뭘 불러도 다 은혜롭게 불러서, 예, 좀 이게 좀 저의 단점이에요. 저의 단점인데,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는 동요니까요. 찬송이 아니니까.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우산 셋이서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이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예, 예, 오 집사님 참, 예. 그래요. 은혜 받는 곡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어릴 적에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어릴 적에 학교 가던 예전에 학교 갈 때의 그 길이 생각납니까? 비포장도로 신장로길을 걸었습니다. 신장로길을 아주 투벅투벅 걸어서 학교까지 걸어서 갔거든요. 또 비가 조금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금방 그 길이 진창이 되어서 이 신발이 다 버려요. 그래서 제 어릴 적 생각은 이 신발을 벗어서 제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게 맨발로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이 있고요. 또 그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요, 참 그 꼬맹이들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요. 그 우산, 자기 몸보다 더 큰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들, 함께 어우러져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때 요즘같이 좋은 우산들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참 허접한 우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참 놀랍게도 그때는 찢어진 우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우산 꿰맸어요. 그 실로 다 꿰맸어요. 다 기워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그런데 저만 그랬으면 창피해서 우산 못 쓰고 다녔을 텐데 다들 그때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산 다 부셔진 우산, 반쪽은 다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다 찢어진 우산들, 구멍난 우산, 그런 우산들을 쓰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따사로움으로 남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그것이 창피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어릴 적에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찢어진 우산, 그 부서진 우산을 쓰고 그래서 함께 웅기종기 걸어가면서 재미난 웃음소리를 막 하면서 걷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완전한 우산, 비싼 우산, 깨끗한 우산만이 정겨움을 남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어도, 부서졌어도, 구멍이 났어도, 찢어져서 기운 것이 있어도,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인들 가운데 흠이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보면 찢어진 우산처럼 정말 삶이 어려운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첫째는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해요. 서로 돌아보는 일이요. 24절 전반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영어 성경에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돌아보되, 돌아보되 주의 깊게, 깊게 살펴보듯이 관찰을 하듯이 관심을 갖듯이 그렇게 돌아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정말 문제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정말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또 관찰하듯이 그렇게 함께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바꾸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서로 마음을 써서 우리가 격려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써줘야 합니다. 마음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요. 마음을 써줘요.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야 저 사람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을 써줘야 돼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주면 제가 참 고맙죠. 너무 고맙죠. 왜요?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주었거든요. 제게 마음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둘러보세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한 번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지쳐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면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요?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영성 리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뭐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또 노회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냥 이렇게 지나게 되고 어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영성 리트리트를 다녀왔는데 영성 리트리트를 가면서 제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정했던 장소는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을 홀로 한번 깊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을까? 뻔히 순교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변에 더불어 함께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홀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핍박 속에서도 함께 손을 잡고 견뎌주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고 그들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교의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현장에 보니까 물을 웅덩이에 가득히 채워놓고 두 손을 뒤에 다 묶어버리고 발도 다 묶어버리고 발로 팡 차가지고 그 물 속에 넣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숨 못 쉬니까 당연히 괴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순교자 기념관을 이렇게 하루 동안에 묵상하고 또 깊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 그런 중에 제가 이번 리트리스를 떠나면서 읽으려고 챙겨간 그 책이 있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전에도 읽었던 책인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여유를 갖고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아, 너무너무 잘 쓴 책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잘 정리된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줄을 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늘었던 생각들, 그때 느꼈던 느낌들을 반드시 기록에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줄을 치고 거기에 느낌을 적어요. 제 생각을 적고요. 그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전에 제가 줄을 치지 않았던 부분,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은혜 받아서 줄을 쳤던 부분들이 아닌 줄을 치지 않았던 부분에서 도전받고 자극이 되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주의 깊게 자세히 관찰하듯 돌아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교훈은 뭐냐면 인생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서 그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무심코 지나쳐버려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갖고 주변의 분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공감해 보세요. 때로는 위로와 기도를 해보세요. 만약 우리 양정교회에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만나면 힘이 막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워드 스나이드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말이나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적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남들이 보고 다 알 정도의 신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다 알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보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막연하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연히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서 세심하게 관찰하며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섭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혹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잘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교회 정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잘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바쁜 목회 일정들을 막 소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타고 움직이려고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자기의 신발을 보게 된 거죠. 사진 보죠.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청바지를 입은 거 보면 아 얼마나 이 젊은 그 느낌인지 아시죠? 아 정말 젊어요. 교회를 참 젊게 잘 이끌어 가는데 신발을 서울 강남에 담임 목사님이 잘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신발을 신고 다닌 거예요. 짝짝이로요. 그래서 제가 참 저에게는 신앙의 멘토링을 해주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잘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참 인간미가 넘쳐서 좀 보기 좋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본래 인간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 사실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인간 같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실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마치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목사님, 인간미가 넘쳐서 너무 보기 좋다. 그때 목사님은 제가 본래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나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아, 목사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완벽한 목사님인데, 하나도 실수함이 없는 목사님인데, 소위 정말 강남에서 잘 나가는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데 저 목사님도 실수를 하는구나. 아, 나만 그런 실수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서로 나의 잘된 모습, 괜찮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가 서로 감추고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격려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격려하는 분위기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허물이 있는 그대로, 실수하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격려보다도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경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혹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혹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축복보다 바로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비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요. 아끼지 말고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돈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응원할게. 힘내.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나마 실수하면, 조금이나마 조금 허물이 드러나면 아, 비난하기 일쑤예요. 아, 잡힐 게 잡혔다. 드디어 잡힐 게 잡혔다. 막 이러쿵저러쿵 말거리 삼고 막 이게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한 부분들 다 드러내면 우리 모습이 참 연약하다는 걸 서로 알아요. 그러면 서로 축복해 주면 돼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함께 가자. 우리가 달려가자.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하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거나 제대로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 함께 도움에 살아야지. 그래, 그것이 좋은 거지. 생각은 하는데 정작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또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아주 유수와 같이 잘해요. 서로 나누며 배려하는 거 참 좋은 거야.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정작 자신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저 생각과 말에만 멈춰있지 말고 선한 생각, 선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므로 서로 돌아보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서로 격려하는 일이요. 24절 중간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되어 있습니다. 격려가 무엇입니까? 격려는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예. 여러분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얼굴색이 달라요. 늘 긍정적이에요. 늘 명랑해요. 혹시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격려를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늘 주눅들어 있어요. 또 혼나면 어떡하지? 또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격려는요. 격려는 정말 살맛 나게 하는 힘을 줘요. 힘을. 또 격려는 좋은 점을 찾아주죠. 좋은 점. 예. 우리가 격려를 해줄 때 그분이 잘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분이 정말 잘하는, 다는 잘하지 못해도 그 하나라도 잘하면 그것을 잘 세워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격려는 그래요. 격려를 많이 받으면 가능성을 열어주는 눈을 갖게 해요. 성경에서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자, 격려자, 또 변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적 격려는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격려란 말이지요. 제일 강력한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강력한 격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처럼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격려예요. 헬라어로 격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곁에 있으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헬라의 원어적 해석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합니다. 멀리 있어서는 그 사람을 쓰다듬어 둘 수가 없어요. 곁에서 늘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등을 두들겨주고 등을 계속 두들겨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힘내, 괜찮아,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게, 계속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의 원어적 의미의 해석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아파할 때 그저 곁에 있어줄 때 상대방은 엄청난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뻔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도 그 길을 떠나버린다면, 그 곁을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그러면 심한 박탈감에 빠져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다 내 곁을 떠나네. 다 내 곁을 떠나네. 오히려 더 심한 박탈감에 빠져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 그래서 오히려 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치유라는 책을 쓴 저자 론 메리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그 괴로운 시간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도무지 이 괴로운 마음들,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극복해 보려고 노력들을 해보지만 그렇게 쉽게 노력이 그렇게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운 거지요. 정말 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는데 내가 뭐 딱히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아들이 잠들어 있는 침대 그 옆에 조용히 눕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곁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괜찮아요. 늘 아버지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 아들이 그 고민의 시간들을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격려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곁에 있어 줘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내 주변에 관심 있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정말 은근히 많아요. 내가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또 은근히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에 있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엄청난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격려하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사랑과 선행을.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격려를 받는 존재지요. 뿐만 아니라 선행을 베풀면 더 힘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을까요? 사랑과 선행은 격려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게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나 사랑과 선행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해본 경험들이 있고요. 또 선행, 착한 일을 한번 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나름대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우리의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끝날 일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요. 격려는 이런 거예요. 격려는 이런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선행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멈출 일들이, 끝날 일들이 격려를 통해서 일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 좋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두 달을 살 수 있다. 나는 한 번 좋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나는 두 달을 살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영향력이죠. 파급력이죠. 격려가 주는 영향력, 격려가 주는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 달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좋은 말 한마디가,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선행이 따라오지요.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과 선행이 있을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가 한마디 건네는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격려할 때 상대방은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격려해야죠. 우리는 어려워도 격려해줘야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사랑과 선행을 유심히 찾아서 격려해줘야 합니다. 격려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이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찾아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묘한 현상이 뭐냐면 사랑을 보면 순수한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가식적인 사랑으로 왜곡시켜요. 에이, 저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사랑을 할까? 뭔가 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네요. 선행을 보면,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면 뒤틀린 판단을 해요. 뒤틀린 판단을 해서 그래서 선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지. 자기 목적이 이루려고 저렇게 알짱알짱 되는 거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앞에서 알짱알짱 되지. 이렇게 뒤틀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묘한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약점과 나쁜 점들만 보려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과 선행을 찾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모자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격려하되 어떤 걸 가지고 격려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모습, 그 선행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날 일이 오히려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행보다 선행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랑과 선행이라도 찾아서 격려하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찾아서 격려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과 우리의 선행, 이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고작 하는 일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행은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선행,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격려하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작은 사랑의 행위, 내가 하는 그 작은 선행의 일들, 이것을 주님은 찾으셔서, 정말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셔서 그것을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사랑의 요소, 우리에게 있는 그 선행의 작은 요소를 꺼내서 그것을 격려해 주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우리는 모두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두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격려해 보면 어떨까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혹 못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 못해도, 혹 내가 보아도 형편없어도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거야, 괜찮아. 에이 뭐 괜찮아,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격려해 줄 때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선행이에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모이자고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로 권면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이기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왜요? 모이면 강력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너무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방하고 장난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보세요.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찾기 쉽죠? 주변에 한 번만 둘러보세요. 불평 자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얼마든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보세요. 그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은혜로워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권면하래요. 모이도록 권면하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권면하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고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은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셔서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줘서 그분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히려 모이기를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이 습관이 될도록 권면하십시오.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누가 모이기를 패할까요? 누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갈까요?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 죄의 유혹에 빠져서 힘든 이들, 또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이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충만한 것만 있진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빨리 이분들을 찾아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지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계속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바클레이는 인간이 가진 책임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남을 격려하여 세우는 일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는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 저는 우리 양정 교회에는 이런 맥스웰과 같은 이 바클레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좋은 것은 함께 소유하기 위해 권면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빼앗긴 행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영영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다시 가능성을 보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져서 서로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누구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경쟁의 구도 속에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마름은 격려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모이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권면하게 하시오. 우리 모두 성숙한 경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간의 단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항상 작은 면이라도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속에서 힘을 실어주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피차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죄가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다 역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피차에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를 비판하는 일은 쉽지만 상대방의 사랑과 선행을 찾아 격려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을 헛들고 악평했던 악한 습관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선행을 찾아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격려자로 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곁에 함께 있어주심으로 격려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권면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